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이 장면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승리의 예루살렘의 입성, 왕의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타이틀이 Triumphant E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 이 승리의 입성이란 말은 굉장히 문화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흔히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스가랴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리라고도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그리고 상황을 아는 사람들, 특히 이 triumphal entry, 왕의 입성이라는 이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입성이 왕의 입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지만 보통 승전 후에 5,000명이나 그 이상 되는 규모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로마의 장군은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백성의 환호를 받지만 로마의 장군 같은 경우는 승리 후에 입성을 할때 포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탈취한 재물을 싣고 로마 시민과 정치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입성했지만 로마 장군은 축제를 벌여서 콜로세움을 세우고 콜로세움 안에서 짐승과 사람을 풀고 싸우도록 해서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 보통 알고 있는 왕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귀를 비교하면서 말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순전하심을 비교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지만 이 한꺼풀 더 넘어서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시간대와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탕을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들어오시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샤밧 하가도 위대한 안식일, 그러니까 Great Sabbath라는 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바로 전에 안식일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유태인의 달력의 첫 달, 니산, 첫 달의 열흘째가 되는 날, 이 샤밧 하가도 이 열흘째가 되는 날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찾아서 4일 동안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만약에 흠이 없으면 15일째, 5일 뒤에 금요일에 유월절에 그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 하가돌 때 회당에서는 굉장히 유난히 긴 설교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Great Sabbath라고 하면 설교가 엄청 긴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유월절의 그 애굽의 탈출에 대해서 엄청 길게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은 집으로 가면서 코스코에 들려서 터키를 사듯이 양을 들려서 찾아가지고 어떤 순결한 양을 찾을 수 있을까 가정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양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의 입성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월절의 양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이 아니라 양의 입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왕으로서 환영하고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왔으니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선택하라. 나만이 흠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닌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아멘. 이 유월절 양을 고르는 조건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그 뼈를 뿌려트려서도 안 되고 통째로 제물로 바쳐서 온 가족의, 고른 가족의 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점검한 가족에게는 그 양이 그냥 한 어린 양이 아니라 큰 돈을 들여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애칭까지 붙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양을 바치는 날에는 아이들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이쁘고 순결한 양이 나를 위해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톡톡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그 양을 바라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첫 30년은 엄청 빨리 지나가면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주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속도를 늦추면서 마치 가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꼼꼼하게 점검하듯이 입성 후의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삶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았더니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가족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복음서 저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공통된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도 외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을 보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선수 양을 제공하시리라. 이 말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그리고 계시록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다. 이 모든 선포들은 말씀의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짊어진 어린 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분산되어서 나귀를 보거나 왕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만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장군, 왕의 입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통치자의 입성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님께 호사나 울부짖습니다. 찬송하리라 10절, 찬송하리라 오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을 우매한 백성이 불렀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통역하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세요.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왕을 환호합니다. 하지만 왕이 아닌 양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정은 왕의 입성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무엇을 하시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왕의 입성이었다면 산헤드린에 가거나 예루살렘의 정치의 수도에 가거나 그랬을 것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둘러보셨을까?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 사실을 저희들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점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성전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상태인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점검 후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시죠? 오늘 말씀 바로 후에 내일과 모레 본문들 열매 맺지는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돈을 거래하는 상인들을 쫓아내십니다. 즉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장 거룩한 것도 상업화시켜버리는 나 중심의 죄된 세계관 예수님은 그것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셨고 우리는 죄인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나의 눈은 늘 세상을 향해서 고정되어서 주님 왕으로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올해 선거의 문제나 올해 나의 가족의 어떤 문제나 올해 나의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듯 양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에 초점을 두십니다. 나의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의 세계. 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현세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DC에 입성하시길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왕의 입성이 아닌 양의 입성이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과거의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즉 매일 드려야 하루어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양의 피와 달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양의 입성,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현재의 유익은 무엇이냐?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모습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지금 나의 누룩을 떼내면서 확신 있게 죄와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이죠?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내 마음속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의 피가 미래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여서 그 누구든 언제든 능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양이 입성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직접 피를 뿌리셔서 내 마음을 하느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아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점검해 보셨나요? 그분을 꼼꼼히 봤을 때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찍을 휘둘러도 그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그는 거짓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서 백성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신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끝까지 우리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숨 지실 때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순종의 요구를 뼈가 부러지지 않고 통째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점검하시고 난 뒤에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언젠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정말 triumphal entry, 왕으로서 입성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가 정복한 포로는 누구일까요? 죄와 사망과 하느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 던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군사는 누구인가요? 천군 천사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열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환영할 백성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입어서 영접한 교회가 신부복을 입어서 기다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환영식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현실의 모든 고증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입상하셔서 이곳 저곳 예배자의 마음을 꼼꼼히 둘러보시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관심과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서 바라본 그곳, 내이 마음을 재건하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순결하게 드리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